예, 지난주일 우리는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에 더욱 집중하는, 그래서 이 성탄절이 무슨 행사로 다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그런 일을 기억하게 하셨고, 물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성탄절을 지켜라 하신 적은 없습니다. 교회사적으로 우리가 이 귀한 중요한 날들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사실 원리는 똑같죠. 이런 날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왜 기억하고 기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서기 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집중하는, 그래서 비록 성탄 예배다, 오늘은 이제 성구 용신 예배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가지만, 그러나 사실은 뭐 이런 행사로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게 하신 일들을 하는 그런 시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중요한 시기를 맞이할 때마다 그게 그냥 화려한 행사, 퍼포먼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과 처음 언약을 맺고 이런 날을 되새길 수 있도록 시작한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2019년 뜻깊은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말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행해 오신 일들을 우리가 벌써 이제 88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의 시작으로부터 지금 시간의 순서를 맞춰서 88번째 시간을 우리가 살펴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도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그래서 행사보다 이런 기억할 만한 날을 주시며 행하라 하셨던, 우리가 모일 때 행하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서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만나는 그런 2019년에 의미 있는 마지막 예배, 또 더불어서 송구 영신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장소의 문제상 여기를 사용하지는 못해서 12월 뭐 30일을 보통 0시에 자정 예배로 이렇게 드리는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를 통해서 송구 영신 예배를 함께 드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에는 같이 가족끼리, 또 친지끼리, 또 우리 같은 셀끼리 좋은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계속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열왕기하 10번째 시간으로 요엘서의 마지막 부분 2장과 3장의 날을 같은 제목,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온다, 이런 제목으로 살펴가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일 요엘서의 서론과 1장을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이 선지서들을 역사의 순서에 맞춰서 지금 살피고 있는데,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등장하는 때는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평화의 시기, 순종의 시기, 잘 살아가는 시기에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언약된 왕과 제사장,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길 뿐만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고 싶은 길을 계속 고집하다가 결국에는 그 멸망의 끝에 다가왔을 때, 거의 다다라 갈 때, 그때 이제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면 지금 위기의 시기고, 선지자와 선지서를 살핀다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귀를 쫑긋하고 들어야 되는데, 선지자가 말하는 걸 잘 들어야 되는데, 사실상 인간들이 한번 자기 욕심으로 인한 고집에 빠지면 아무것도 듣지 않죠. 아주 완고한 이 고집을 피우는 그런 상황이 돼서 정말 정작 들어야 될 때는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뭐 우리만이 아니라 그 시대도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야 될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피며 마음을 열지 않으니까 지금 선지자들의 선포가 어떻게 됩니까? 좋게 말해서 돌아와라, 돌아가자 했을 때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너희가 이렇게 고집을 피며 살아간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거다라는 미래의 결과들을 말하게 되죠. 또한 하나님께서도 비록 이 백성들이 언약 백성이고 또 함께 가기로 했는데 막 다 어긋난 길로 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역이 실패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끝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불순종하는 백성들은 백성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당신이 이끌어 가실 그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시게 될 수밖에 없죠. 누구를 통해서? 보내를 받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살피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선지서들 속에는 비유가 많고 상징이 많고 그리고 내용 자체가 묵시적이어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들을 살필 때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그리고 묵시적으로도 해석하기도 하는데, 이 역사적으로 이 선지서들이 사실 왜, 언제, 어떤 배경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를 보내는가라는 그 역사적인 상황과 배경을 모르면 이런 선지서들이 지금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묵시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그 설교를 들을 때 이해하기 어렵죠. 그 대부분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이 신약으로 와서 필요한 것들을 구약에서 뽑아다가 발췌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어떤 주제에 맞춰서 설교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전체적인 뜻은 모르고 선지서에 나오는 몇몇 구절들만 기억을 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오해하는 그런 상황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상황인 것이 분명하죠. 여러분 왜 지금 그럼 우리가 이런 지경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전체 음성을 듣지 못하고 왜 우리는 부분적인 것만 필요에 의해서 과하게 또는 뭐 축소시켜서 해석한 것들을 그걸 진리라고 우리가 믿고 있을까요? 이런 지경이 된 건 하나죠. 하나님은 이 성경을 역사적으로 바르게 가르치는 일들, 그걸 강단, 제사장, 목사들에게 맡겼고 그리고 바르게 배우는 일을 가정, 성도, 가장들에게 맡겼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포기했다라는 거죠. 힘들다, 어렵다 이런 이유 때문에 결국은 그것을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에서도 사람들이 듣기 힘들어하니까 전하기 쉽고 사람들의 감정을 쉽게 건드릴 수 있는 그런 것들만 뽑아서 전하게 되고 성도들도 당연히 성경을 처음 알아가면 예수를 믿고 처음 성경을 알아가면 어느 순간에 그게 한꺼번에 다 알겠습니까? 6천년의 역사, 적어도 4천년의 역사가 담긴 이 66권의 성경을 순식간에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걸 알아감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는 시기가 있죠. 공부를 하도 그런 거 아닙니까? 고비가 있잖아요. 그럼 그 고비를 이겨가면서 가야 되는데 특히 이 성경에 대한 것은 그 고비가 올 때마다 다 포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진실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냥 가만히 이렇게 지금 주일날 한번 와서 또는 1년에 한두 번 와서 설교를 드리는 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병원에 가면 몸이 너무 아프면 그 링겔을 한 방 빡 놔주면 기력이 확 회복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성경을 한순간에 어떤 설교 한 방을 통해서 그렇게 막 나를 확 회복시키는 영양제처럼 그렇게 제조된 것들만 찾고 있어서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 이 강단이나 뭐 성도나 뭐 그렇게 하면 서로 편하죠. 나도 이게 거칠지 않은 그런 얘기를 전하고 성경에 있는 거 좀 분명히 전하라는 걸 조금 깎고 다듬어서 또는 어느 건 빼서 듣기 좋은 것만 전하면 서로 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역사를 살펴오는 것처럼 이 선지자들을 통해 외치면서 경고하는 이 멸망에 대해 멸망의 끝에 이르는 속히 다가오는 그런 위험한 미래가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좋고 편한 것을 찾을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성경에 대한 것만 역사에 대한 것만 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늘 말씀드린 성도의 권리는 뭡니까? 예배에 왔을 때 내 마음 편하고 듣기 좋은 얘기를 듣는 게 여러분의 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권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자 하셨던 이 성경의 역사와 전체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게 여러분의 권리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그렇게 선포하지 않고 듣기 좋은 소리를 내고 다른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한다고 말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런 말에선 입은 다물고 서로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냐는 이런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가는 것. 이거는 지금 역사서를 살피듯 곧 이 나라가, 이 교회가 무너질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일이다라는 거 잊지 않았습니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완고한 고집을 피우는 백성들을 향해 그래서 선지자들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미래에 대해 말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되고 그럼 이제 오늘을 사는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들이 말했던 그 과거의 미래를 말했잖아요. 선지자들이 이미 과거의 미래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그 우리에겐 이미 과거가 됐습니다. 물론 모든 게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말들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보다 보면 어떤 시기에 아, 이 말씀이 성취됐구나라는 것이 확인이 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물론 아직도 성취되지 않아서 이제 점점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될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렇게 과거의 선지자를 통해 그 당시 미래에 대해서 말한 것을 우리가 이제 과거의 시점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현재 입장에서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이 부분을 적용해 갈 때 어떤 일이 생기냐 우리가 지금 살피는 이 선지서들의 역사적 배경과 이 상황을 확실히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성취된 것을 찾으려고 하면 자꾸 억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억지로 잘못된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전체는 모르고 하나만 뽑아다가 그걸 확장시켜서 얘기를 하니까 요즘 인터넷에 그런 거짓 뉴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체를 보지 않고 하나만 뽑아다가 그 얘기를 던졌을 때 그 일파만파 퍼지는 그거 장난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어야 됐던 그 시대 백성들, 1차적인 이 청취자들,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 시기에 선포했던 왕, 제사장, 백성들이 어떻게 들었는가라는 그 사실에 주목해서 우리가 저들에게 말씀하신 이 선지서는 어떤 의미인가라는 걸 파악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걸 가지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바르게 적용하고 온전하게 살펴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살핀 서론과 1장에서 결국 1장에서 나오는 이 메뚜기 재앙은 그것이 아직 뭐를 상징하는 건지는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뭐 그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뭐 어떤 일들이 역사적으로 벌어진 게 아니라 그냥 모두가 괴로워할 만큼 큰 농작물 피해, 그러니까 자연의 피해를 일으키게 되는, 그러니까 그 불순종과 고집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그런 험악한 일이 생길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걸 대충 우리가 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2장부터 보면 그 재앙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역사 속에 전무후무할 정도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2장 1절,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날이라는 날이 굉장히 요엘서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물론 요엘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살폈던 아모스서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제 심판에 이르게 되는 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그 이 재앙들에게 그 사람들이 불순종으로 가게 되는 날, 그게 임박하였으니 2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이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 대대에도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회개치 않고 고집을 피우다가 맞이하게 되는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라고 그랬어요? 징계의 날이죠.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날을 자기들의 해방의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지금 너희들이 살아가는 꼴을 봐서는 그것은 여호와의 날이 축복의 날이 아니라 해방의 날이 아니라 여호와의 징계의 날이다. 그리고 그날 벌어지는 일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장에서 예고했던 그 메뚜기 떼들로 인해서 당하게 될 피해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4절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그러니까 파괴시키는 그게 얼핏 보면 말 같고 얼핏 보면 기병 같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무엇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기병 같다라고 하면 그건 기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병처럼 보이는 거죠. 설명하는 데 있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것과 비교를 시켜서 이해를 시키기 위한 설명이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간과하게 되면 자꾸 단어 하나에 너무 심오한 의미를 막 둬서 억지로 해석하고 부풀려 해석하는 일이 되고 맙니다. 정말 군대라고 한다면 왜 군대 같다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군대다 그러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마치 군대로 비유했을 때 가장 잘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가장 유사해 보이는 것을 가지고 비교해서 말하는 겁니다. 5절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와 병고 소리와도 같고, 이것도 같다고 그랬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군사가 항우를 버리고 싸우고 이러는 것이 어떤 군대의 싸움이 아니라 그렇게 보이더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자꾸 비교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6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자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 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랴?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가올 이 하나님의 징계, 저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맞게 될 그 재앙의 날을 설명하는 거죠. 뭘로 인해서? 메뚜기 떼와 같은. 이 메뚜기 떼, 이 가뭄으로 인한 징계가 너무 엄청나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날을 아주 그대로 묘사하고 지금 보이는 대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유엘 선지자가 지금 그런 환상을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그 이야기들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2장 1절과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크고 심히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란 이 말은 불순종을 고집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맞는 징계의 날을 말하는 것이지,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말세 지말의 마지막 날이다 그렇게도 설명을 할 수 있으나, 일단 본문이 전체적인 상황을 놓고 볼 때 말하고자 한 것은 일단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너희가 불순종을 고집할 때 맞게 될 그날의 무서움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불순종의 무서운 결과를 너무 확실하게 보는 이 요엘 선지자, 지금 자기는 환상으로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살다가 그 끝이 어떤가, 이 길로 가다가 그 길의 끝이 어떻게 되는 걸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단호한 징계의 날이 이제 다가와, 이제 더 이상의 용서도, 더 이상의 인내도, 더 이상의 이런 참음이 없는, 이제 그 끝을 향해 가는 이 불순종을 걷는 백성들에게 요엘이 이 상황을 보고 어머니 같은 입장에서 야 빨리 돌이켜라, 너 그러면 안 된다 라고 외치는, 그 요엘서는 그런 안목으로 보자고 그랬잖아요. 어머니가 그 아버지의 진노, 징계를 먼저 막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설득하는 것처럼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2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회개는 했어요. 근데 옷만 찢었다는 거죠. 다시 말로 말하면 정말 중심의 회개가 없이 어땠다는 거예요. 그저 흉내만 냈다 그 말입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언제? 마음을 찢고 돌이킬 때, 그 죄악의 길에서 돌아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길을 걸어갈 때. 14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늘 말로 하시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고집 끝에 결국 죽음의 때에 이르러 이제 매를 들고 징계하시려는 하나님이시지만, 너희가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고 돌아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실 것이라고 이 외치는 요엘 선지자. 이런 외침을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매를 들고 들어오는 아버지를 보면서 자녀들에게 빨리 용서를 구하라고 눈물로 외치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계속되는 이 15절, 17절도 결국 그 얘기인 거예요. 2장의 이야기가 계속 빨리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라. 어머니의 속탄을 외친과 같이 흡사하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렇게 심각하게 회개를 외치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유, 이게 뭡니까? 지금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해서 끝내도 되는데 선지자를 보내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라 완전히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할 마음도 없는 죄인은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찢어야 되는데 겉을 찢는 그런, 옷을 찢는 그런 사람들은 용서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삶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그저 마음이 찝찝한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찝찝하니까 예배에 와서 그냥 이 악어새의 눈물 같은 걸 흘려가면서 잠시 좀 마음을 편하게 하거든. 그거는요,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마음만 위로하는,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눈물이 회개가 아니에요. 마음을 찢는 것이 회개예요. 마음을 찢는 게 뭡니까? 내가 고집피웠던 그 욕심으로부터 돌이켜서서 하나님과의 약속의 길로 나와 그 말씀대로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는 용서받아야 되는 거지 용납받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죄의 습관을 바꿀 마음도 없고 오히려 자기의 뜻을 이루고 하고 싶은 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해서 지금의 삶을 용납받고자 하는 거,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속에 이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죠. 자꾸 그 세상의 것들을 들어와서 하나님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마음대로 해석하고 풀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누구든지 우린 품어야 된다. 당연히 사람은 품고 죄인은 불쌍히 여겨야죠. 그런데 지금 그들의 뜻의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결국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지난주 살폈던 것처럼 자기들이 이것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면서도 더불어 남에게 시킨다.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삶이 변하지 않고 이빨린 소리의 회개는 자기 스스로 감정을 그냥 거짓 위로할 뿐이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진실되게 마음 중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잘못된 생각과 행동에서 즉각 돌이켜서 하나님의 약속 앞으로 나와서 그 언약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냥 머물러 있는 자를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입만 떠드는 자를 용서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정한 돌이키는 회개로 돌아온다면 2장 18절 그때에 그렇게 돌이킬 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를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근데 여기서 지금 또 포도주 나오고 뭐 이런 거 나오니까 뭐 무슨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고 뭐 기름은 성령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20절.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도 지금 이 말하는 게 무슨 뭐 북편 군대 뭐 이러니까 그게 무슨 뭐 북쪽의 아수르 왕국을 말하는 거다. 그 시대에 그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강국은 아수르였으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상황을 통해 쭉 보듯이 북편 군대라고 비유되었는데 지금까지 전체 내용을 통해 볼 때 이 군대라고 한 건 뭐예요? 정말 군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아시리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흉년 속에 남은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는 메뚜기 떼를 지금 말하는 거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1절.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시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도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이 자연현상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지금 자연현상들이 굉장히 막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뭐 환경의 오염이다. 물론 분명히 과학적으로 해석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우연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걸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다 보면 그것은 절대로 그냥 저절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래서 이런 엄청난 자연의 재앙을 만나면 어떡합니까? 뭐 하늘이 노했다, 뭐 바다가 노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신을 달래겠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모르지만 분명히 어떤 엄청난 분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생겼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직감적으로 저들도 아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지 세상 사람들도 누군가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당신의 피조물들을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지구가 당연히 이렇게 살아가는 걸로 알고 있지만 지구상의 60억 인구를 포함한 온 우주와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끝까지 책임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손을 성경을 통해 볼때 놔버리면 그때가 지구의 끝입니다. 그래서 태양이 빛을 비추고 때에 맞게 비를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고 땅이 때에 맞게 곡식을 내고 열매를 맺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는 그런 결과다라고 성경이 누누이 말해주고 있죠. 아무리 과학이 발달된 세대라고 하더라도 이 자연현상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지진이 어떻게 일어난다. 태풍이 어떻게 발생한다. 그걸 과학으로 막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지구에 왜 이런 지진활동이 있는지 왜 이런 자연상태가 존재하는지 그걸 설명할 길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사입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 질서를 정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그 질서대로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순종의 길을 걷게 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연과의 조화, 자연과의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 이 창세기의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상황을 봤듯이 땅은 엉겅퀴를 내고 자연은 사람에게 피해가 되는 피해를 주는 무서운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의 관계가 올바르면 우리와 이 자연의 세계하고도 바른 관계에 놓여서 하늘이 적절한 비를 내고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리고 그래서 땅이 소출물을 내고 풍성한 과일과 곡식 채소를 냅니다. 요즘도 한국에 거의 가을 거지쯤 될 때 요즘 자연현상 속에 갑자기 뭐 비가 엄청나게 와가지고 그동안 했던 농사가 그냥 홀딱 망하는 거 보시죠. 이게 그냥 있는 일이 아닐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시온의 자녀가 누굽니까? 아까 말한 바르게 회개하고 언약의 자리로 돌이킨 자녀들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 서서 그 약속의 자리로 걷는 사람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전에는 괜찮았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때는 괜찮았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 관계가 깨지니까 이 땅이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그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다시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예전과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하겠다라는 겁니다. 농사를 풍년이 되게 하는 적절한 비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겁니다. 여기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른 비, 늦은 비 이게 바로 그걸 말하는 건데 벼는 봄에 파종하지만 밀과 보리 같은 경우는 가을에 파종을 하기 때문에 특히 그 이 팔레스타인 쪽에서는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은 봄비가 아니라 가을비, 10월이나 11월경에 내리는 비를 말하고 늦은 비는 봄비라고 해서 3, 4월에 내리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른 비, 늦은 비는 뭐예요?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실제로 때를 따라 내리실 그 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 불순종으로 흉년과 자연재해로 모든 만물이 말라서 가축도 신음하고 돌짐도 신음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그 자연을 회복시키면서 내리실 진짜 그 마른 땅을 적시는 단비라고 그러죠. 단비. 단비를 주겠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본문을 차분히 읽어보면 이것은 실제 자연적인 현상을 말하는 건데 근데 이걸 괜히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면서 뭐 이른 비는 무슨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내린 그 성령의 뭐 강림이고 뭐 늦은 비는 이제 말세에 내릴 뭐 그런 어떤 성령의 비다, 영적인 비다 라고 무리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성령운동의 성경적 근거가 바로 여기 요엘서에서 많이 시작되거든요. 이러한 그 당시 백성들의 불순종의 결과 다가오는 재앙을 말하는 메뚜기 때를 무슨 예수님의 뭐 추수군대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한때는 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백 투 예루살렘 이래가지고 뭐 그런 운동을 하던 사람들 다 이 말씀을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해서 성경의 온전한 뜻을 오해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예수군대 운동을 비롯해서 그런 단체 외에도 많은 단체들이 지금 이거를 그렇게 오해하고 그런 일을 동참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단체들이 나쁜 일을 하냐 그러진 않습니다. 북한 뭐 돕는 일 이런 거를 하고 막 그래요. 나쁘지 않죠. 근데 잘못된 게 뭐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이곳에서 선행을 하고 바른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길이 다른 생명의 길이 아니라 잘못된 길이라면 그게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자신들이 하는 일의 근거를 뭔가를 찾으려고 하고 사람을 동원하려고 할 때 자기들에게 필요한 성경의 한 부분, 물론 비슷하고 유사하겠죠. 그걸 끌어다가 역사적으로 볼 때 성경이 그걸 말하는 게 아닌데 거기다가 그냥 원래 뜻과 다르게 자기의 생각들을 풀어서 그렇게 가는 거,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요엘서 본문을 읽고 들으며 이해되는 것처럼 이 늦은 비는 오늘날 성령운동을 말하는 그런 비가 아니고 그때 그 당시 불순종의 결과로 이스라엘 온 땅이 메마르고 마른 풀까지 다 타버렸을 때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과 언약의 길로 돌아와 사명의 자리에 선다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내릴 진짜 비, 하늘에서 내리는 그 단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이른 비나 늦은 비가 전과 같이 회복된다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온전한 관계가 될 때 자연과 인간의 관계도 온전한 관계가 되어서 축복을 누리고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지구 안에 있는 60억, 70억의 인구가 충분히 굶어죽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아주 배부르게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떤 사회입니까? 전부 상위 이 뭐 10%, 20% 되는 그런 사람들이 모든 걸 다 배가 터지도록 수 없는 창고를 만들고 거기에 가득가득 채우며 살아가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이런 시대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라는 건 이건 완전히 불순종의 결과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결과가 24절부터 나오는데 24절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자연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때 이 장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라.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포도주가 무슨 예수님의 피고 뭐 기름은 성령이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포도주는 포도주예요. 기름은 기름이에요. 감람류를 말하는 거예요. 그동안 불순종으로 자연까지 인간을 어렵게 했지만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단비를 통해서 이 자연이 회생되고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에게 주는 그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계속되는 24절, 25절을 보십시오.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비유되어 오던 무슨 민족들, 그 다음에 군대, 그게 뭔지를 정확히 해석을 합니다. 2장 25절.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자 군대 얘기를 하죠. 곧 뭐라고 말합니까? 메뚜기, 느치, 황충, 팥중이. 그러니까 군대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곤충들을 말하는 거죠. 이들이 먹은 해수대로 내가 너에게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앞절에서 군대 갔다, 기병 갔다, 병고소리 갔다 했던 게 뭐라는 거예요? 이런 곤충이라는 거예요. 메뚜기라는 거예요. 요엘서 자체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성경엔 다 그런다니까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예수님께서도 말씀 비유로 말씀하실 때 항상 그걸 풀어주셨어요. 그냥 남겨놓고 그냥 나중에 니들이 알든지 말든지 이렇게 한 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곤충들은 무슨 뭐 아수르를 말하고 그 다음 시대 뭐 바벨론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메뚜기를 하나님께서 큰 군대를 보내듯이 그 군대들이 정말 나라를 싹 쓸어버리듯이 그렇게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큰 군대란 곧 메뚜기, 느치, 황충, 팥중이다라고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게 아니라 이래가면서 무리하게 억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그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대갚아 주시니까 26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회개한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회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저 그 모양 그걸로 계속해서 하루하루 견디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풍족한 회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풍족한 회복이라는 것이 그저 양이 많아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관계 회복, 창조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회복. 그래서 시내산에서 맺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맺었던 새 언약의 관계로 나와서 어떤 삶을 살아요? 여러분이 보낼 받은 각자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업터, 친구 관계 모든 곳에서 진정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백성, 빛과 소금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27절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건 이런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그렇게 이게 아무런 수치가 없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역사서를 우리가 잘 보면서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누구에게요?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함께 동행하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있는 이것이 그리스도인 하나님 백성들의 진정한 축복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자꾸 무슨 땅을 원하고 재산을 원하고 많은 걸 가지고 부자가 되고 권세를 갖는 거 이걸 축복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이 창조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래서 그 백성들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돼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이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온 세계 열방에 알리는 그것이 성도가 누리는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와서 늘 기도하고 바라고 간구하고 천지신명의 비나이다 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죠. 자 그러니까 27절까지는 그런 진정한 회개의 결과로 오는 회복의 모습.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게 3장으로 따로 구분됐다고 그랬죠. 2장 27절까지가 2장이고 2장 28절부터 요 마지막까지가 이 3장으로 구분됐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에 이제 그 후에라는 이 말, 여기서 그 후에라고 나왔는데 이건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그 앞에 사건의 연장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언어가 그래요? 여기서 그 후에 할 때 그게 앞에 있었던 바로 다음 사건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이제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안내를 받고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는 시간들이 돼야죠. 그래서 역사적 근거로 볼 때 지금 28절에 나온 이 현상들은 그 당시 그 요엘로 말미암아 선포된 그 이후 백성들에게 나타났는가 보면 성취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이건 언제 성취됐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오신 후에 부활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던 성령의 임재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때,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벌어졌던 그것으로 성취가 되는 게 28절입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했던 23절에 뭐 이른 비는 성령의 임재고 뭐 늦은 비는 교회 시대에 임하는 성령을 말한 그게 아니라 그거는 말 그대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당시 황폐했던 땅을 회복할 정말 자연의 현상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지금 28절, 29절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서 회복된 관계, 이 관계가 회복된 후에 지금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약속했던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겠다는 그 상태, 임마누엘의 상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동행하게 되는 그 상태, 그 마가의 다락방으로 의했던 성령의 임재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 선지자들의 외침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래에 있어질 예언에 관한 거다라기 이전에.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에게 무슨 나중에 예수님 오시고 날 낳은 다음에 일 그 벌어질 일을 이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서 회개하라고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똑같은 말을 해도 그 당시 그 백성들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1차적으로 그 듣는 사람들이 뭘 이해해야 되는가라는 그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절은 지금 요엘 선지자가 미래의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말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시대 불순종하는 백성들, 지금 불순종해서 죽음으로 가는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온전히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함께 할 거다. 이거는 꼭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주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회개하고 바른 관계를 회복하면 내가 이 일을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온전히 회개하고 사명의 자리에 섰다면 그 역사가 이미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조금 전 말했던 것처럼 역사적으로 살펴보니까 이런 일이 그 당시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요엘 선지자가 통한 이 약속의 성취가 제대로 이 회개가 없었다라는 거죠. 얼만큼이나 없었냐 보면 거의 800년 가까운, 그러니까 초대교회하고 지금 요엘 시대하고는 800년 가까운 시기가 차이가 나거든요.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 성취된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그날을 예언했다고 말을 하는데 그 예언은 그날 마가의 다락방을 예언하는 게 아니라 이미 듣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듣는 백성들이 800년 동안 듣지 않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0절부터는 그 내용으로 볼 때 아직도 역사적으로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30절부터는 아직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건 보면 이제 정말 우리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역사적인 종말의 그때에 벌어질 그 사건이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종말론을 말씀하신 게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구절들을 보면 거기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똑같은 지금 여기 요엘 선지자하고 말했던 것과 같은 말을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요한에 의해서 전달됐던 이 마지막 이 세상 끝에 이루어질 요한 계시록의 구절들에도 이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이미 살핀 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여섯 번째 인을 띌 때 벌어지는 상황이에요. 저게 말세에 여기 요엘 2장 30절부터는 바로 이것이 그 말세 구절에 해당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것들이 듣는 1차 이 독자들의 상태에서 그들에게도 사실 이런 일은 벌어졌어요. 결국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고 그냥 다 그냥 끝장났으니까. 자, 그러니까 27절과 28절의 역사적인 차이는 지금 요엘 시대 선포 시대로부터 그것이 성취되는 초대 시대까지 약 800년의 그런 세월이 흘러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29절과 종국서적인 이 종말 사건, 이 사건을 말하는 30절 사이에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어떤 시대가 있는 거예요? 교회 시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아까 말한 것처럼 선지자들의 외침은 1차적으로 그 시대 사람들에게 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28절 말씀부터 이렇게 보면 이 백성들이 먼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자연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약속하셨냐면 이 말 그대로예요. 아이나 젊은이나 노인이나 다 꿈을 꾸는 인생, 미래를 정말 밝게 볼 수 있는 인생을 주겠다. 미래를 향한 축복과 꿈을 꾸게 하고 그 황폐해 보이던 너희의 현실 속에서 살아. 지금 우리 청년들 어떤 경우 지금 오늘 이 시대 너무 힘들잖아요. 그냥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빚쟁이가 돼가지고서 평생 죽을 때까지 빚 갚다가 죽는 그런 상황, 절망의 세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런 세대 속에서 하나님이 회복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그 재앙을 메마르고 황폐한 땅을 회복하여 주시니까 흉년으로 나라, 그러니까 나라가 자꾸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지금 우리 여기 남미 쪽에도 지금 굉장히 막 무너진 나라들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나랑할 지경에서는 내일의 꿈도 못 꾸고 자녀들이 무슨 예언을 하고 무슨 예언이라는 게 다른 말이냐. 힘 있는 소리, 정말 살아갈 그 이야기의 꿈을 말하는 건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이른비 늦은비를 통해 회복하시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경제적인 회복이 되니까 밝은 미래가 다가오니까 소망을 가질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죄로 질서도 없는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죽음의 길, 절망의 길을 언드러 절망에 가던 노인들.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힘들어지면 제일 힘든 게 노인들과 연약한 사람들 아닙니까? 꿈이 없는 거예요. 빨리 죽는 게 소원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런데 나라가 온전히 되고 그러니까 뭐 복지가 해결이 되고 이런다면은 노인들도 꿈을 꾸고 요즘처럼 100세 시대에 정말 오래 사는 게 더 재앙인 사람들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하실 때 어떻게 한다는 거? 너희가 순종하고 이 관계 가운데 온전히 된다면 하나님이 그런 미래를 약속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밝은 미래가 다가오니까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고, 또한 빈익빈 부익부의 사회 속에서 취업도 못하고 좌절과 실의에 빠져 깊이 빠져있는 아까 말한 젊은이들 같은 경우 꿈을 꾸는 거예요. 아, 나는 정말 이런 일을 하고 싶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무슨 사람들이 다 환상을 보고 뭐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무슨 신비한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걸 말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로 회복이 되니까 절망과 멸망으로 가던 죽음의 내일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언약하셨던 그 축복된 내일이 다가오므로 그런 사회에서 사람으로서 뭔가 제대로 인정받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찬 미래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2019년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잘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망과 암흑 같은 이 세계 속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축복받을 수 있는 그 분명한 말씀을 오늘 이 유월절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들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볼 때 정말 늙은이나 젊은이들에게 헤어날 수 없는 절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해도 그렇게 살다가는 남들 발꿈치도 못 따라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죠. 나라는 지금 후진국에서 순식간에 선진국으로 도약한 것 같은데 상위 몇몇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발전된 사회 속에서 눕고 먹고 숨 돌릴 여유조차 없이, 그렇다고 미래가 밝은 내일을 주냐 하면 그렇지도 않고 점점 암울해지는, 그래서 어린 자녀들을 우리가 보다 보면 걱정이에요. 자연을 봐도 그래요. 이런 식의 자연, 요즘도 지금 오늘도 지금 꽤 더운 날인데 지금 요즘 이 자연이상현상으로 자꾸 40도 넘는 그런 이 날들이 오죠. 야, 우리 시대가 이런데 우리 애들은 어떨까? 우리 손자, 손녀들은 어떨까? 사실 그런 걱정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 자녀들을 볼 때 그런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이 되고, 당장 생존의 현장에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은 내일을 향한 비전은 꿈도 꾸지 못하면서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지경이 되고, 그러니까 노인들은 이제 그동안 수고하며 애쓰며 모아둔 연금조차 받기 힘들거나 살아있는 게 미안한, 그것을 연금 같은 걸 받아도 100세 시대를 맞아서 이게 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잖아요. 이런 우리의 현실과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는 이 메시지를 듣던 그 시대나 사실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무슨 몇천 년, 지금보다 이거 지금 800년 전 얘기라고 했으면 예수님이 오실 때 마가의 다락방 따지면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의 얘기인데 이게 남의 얘기냐고요. 아니죠. 그 시대 그 상황과 그 역사적 배경을 알고 우리가 온전히 살핀다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아, 어떻게 살아야 하는구나. 세상은 이렇게 말하고 세상은 저렇게 말하고 미디어는 이렇게 말하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길을 걸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절망적인 현상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더욱더 경제개발과 뭐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무슨 AI 뭐 개발을 하고 뭐 농지 개량하고 뭐 농법 바꾸고 뭐 이래가지고서 각 나라마다 서로 뭐 자유무역 협정하고 이래서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요. 더욱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요. 나라별로도. 그나마 지금 우리나라가 버티고 있는 거죠. 순식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나라가 되기까지 불과 30년, 40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30년, 40년 걸리며 우리가 발전하는 동안 우리만큼 살았던 그 나라가 30년, 40년 만에 다 거지 국가가 됐어요. 장담할 날이 없습니다. 오늘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소망을 붙들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이 말씀 그대로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열방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과 약속된 언약의 길을 걷는 거예요.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곳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부탁하시고 명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일들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어두워 보이는 이 현실 속에서도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길이 바로는 회복의 길이죠. 누구든지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여호와의 명령과 약속을 따라 살아가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최악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의 반석이 되실 거다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고 누구에게요? 이름을 부른다고 뭐 주님,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를 믿고 믿기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믿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둡고 힘들어도 신실하시고 변화 없으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눈동자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신다라는 걸 믿으시고 지금 상황이 최악이라고 할지라도 다윗의 말대로 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장 깊은 데 있다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함께한다면 주의 말씀이 함께한다면 우리 주님이 동행한다면 그 길은 역전의 기회가 되고 도약의 기회가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강하게 일하시고 우리의 놀라운 방패가 되어주신다. 이거를 정말 여러분 맛보아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비한 걸 경험했다. 뭐 성령이 오는데 뭐 방언을 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이 어두운 세상 속에 걸어나갔을 때 주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더라. 나와 함께 하시더라. 이런 진정한 간증, 진정한 고백이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자, 3장은 이제 우리가 볼 때 항상 악이 이기고 불법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분명한 여호와의 날, 또 여호와의 날을 말합니다. 공평과 정의로 심판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때 말씀 따라 믿음 따라 산 백성들은 반드시 회복될 거다라는 걸 약속하십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방해하고 괴롭혔던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께서 심문하시고 세상을 향해 그동안 그렇게 만만하게 보고 우습게 여겼냐? 내가 이제 너희를 다 진멸하여 심판하겠다. 심판의 하나님이 되시겠지만 그러나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말씀과 명령대로 살아간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이 순종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일들의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를 이끄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다가올 자연의 재앙들을 경고하면서 비록 그 지금 현실로 볼 때는 최악이고 회생의 기회가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 백성들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어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약속과 명령대로 살아간다면 그 가로막힌 홍해를 가르시는 것처럼 뒤에 있는 애굽의 군대 앞에는 홍해 옆에는 절벽이 있어서 그냥 함정에 빠진 것 같았지만 거기서 홍해를 갈라서 그 회복의 길을 주시는 것처럼 너를 그렇게 이끌겠다. 내가 그렇게 너를 책임지겠다. 그러므로 너는 열방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여 나와 언약한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다오라고 말하는 거죠. 바르고 신실하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 가운데 살던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건 축복의 날이고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하며 해방되는 날입니다. 역전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자기의 욕심과 세상의 유행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라는 거예요. 비록 교회를 나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멀리 살았던 사람들, 그저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은 뭐라는 거예요? 심판과 저주의 날이요 영원한 속박으로 치욕이 가는 날이 될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얘기가 요엘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2019년을 이제 마지막 주 마치면서 요엘서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여러분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잘 듣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탓하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 부르신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19년을 부지런히 살아오셨죠. 오늘 올 한 해 정말 성경과 역사를 우리가 좀 바르고 빠르게 알아가고자 같이 우리 예배를 통해 힘써왔던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단지 성경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런가 하고 매주 생각하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함께 나누면서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함께 걸어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복된 사람들입니다. 강단과 성도 모두 곁길로 가지 않고 다른 소리 듣기 좋은 소리 하지 않고 성경을 가감하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고자 애쓰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점점 악화되는지 우리가 믿음 따라 살아가도 왜 이 세상은 이런 삶이 되어가는지 그 영적인 전쟁의 이유를 우리가 이 말씀과 역사를 통해 바르게 알아서 이제 2020년 이제 새롭게 시작될 한 해 역시 어떻게 됩니까? 말씀의 기초 위에 우리가 우리의 건물을 세워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2019년 한 해 이집트에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듯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성실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청년 나와서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앞을 보면 깜깜한데 뒤를 보면 하나님이 이끄신 그 일을 내가 보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2019년도 그래서 꼭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여러분 뒤돌아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하게 우리를 이끌어오신 것 잊지 마시고 2019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기 위해 내가 보냄을 받은 곳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비록 고생하는 길을 걸었다 할지라도 정말 말씀대로 가려고 그 고난의 길을 걸었다면 그런데 여전히 바닥이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리 높게 있어도 그 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 길이고 쉽고 빨리 올라간 길이라면 그 길이 절망의 길입니다.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019년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얼마나 더 모았느냐? 얼마나 더 좋은 것을 가졌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게 됐느냐?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가치가 드러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불평하고 불만으로 투덜거리고 있으나 그럴 수 있어요. 힘들어요. 하나님 죽겠어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 모세처럼. 모세가 그랬잖아요. 죽겠니 살겠니 하면서도 그 말씀의 길을 걸었어요. 이런 사람이 축복된 사람입니다. 인간인데 어떻게 불평불만을 안 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물론 주림은 좋고 그렇다 하더라도 분명한 건 우리가 약속의 길을 걷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흩어질까 봐 앞에는 홍해, 뒤에는 성난 바로왕과 군대, 좌우에는 나갈 수 없는 절벽들로 그들을 일부러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려운 환경들, 정말 절망 같은 환경은 어쩌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한 그 길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장하지 않은 거죠. 좀 아무데나 풀어놔도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성장이 있으면 막 풀어놓겠는데 이거 그냥 내버려뒀다가는 완전히 그냥 지옥으로 떨어질 게 뻔하니까 온통 절망과 절벽 속에서 그냥 그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실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이런 사면초가의 위기, 그 이 홍해를 건너는 그 위기, 그거는요 하나님의 돌발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 있는 어려움과 그 극한의 한계는 결코 돌발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 몰랐어, 미안하다 이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괜찮은 것 같았지만 너무 속으로 교만했던 거죠. 그래서 그 길로 걷지 않으면 우리가 더 이상 겸손한 삶을 살지 않고 지옥의 길을 가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이 이끄신 이 길을 따라서 우리 말씀으로 계속 우리를 겸손케 하고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 말씀 닮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제 자녀들을 키우고 이제 성인이 됐을 때 얘들이 뭘 하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가치만 있다면. 근데 만약에 가치가 없다면 교회를 데리고 나도 이상한 짓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런 게 인간이고 그런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2019년 이 마지막 예배 그리고 그때 이제 다가올 2020년에 그 새해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이 약속들 변치 않는 신실함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신 것 같이 가만히 있으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정말 2019년을 그런 기적 속에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고 매듭짓기 바라고 이제 다가온 2020년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의 길을 또 걷는 여러분 되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